갈라디아서가 이방인을 상대로 한 유대인들의 할례와 율법으로 부추김이었다면 이 히브리서는 이미 구약성경에 익숙해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무수한 구약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하신 사역과 역할을 구약성경을 인용하면서 확인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면서 무엇보다도 구약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은 바로 이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임을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이 있으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을 바울사도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논증하고 믿음 없는 것의 무익함을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렇게 경계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과 그리고 믿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증거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증거합니다. 11장 6절이죠. 즉 믿음 없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론하지만 한 곳에 독특한 인용 내용이 있는데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7장 3절에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7장 4절에서 6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이 멜기세덱에 대한 예수도의 비유는 어쩌면 이 히브리서 전체를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저자나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나 기록한 동기나 목적이나 그리고 기록한 시기는 물론이고 기록된 장소조차도 분명하지 않은 데서 앞에 멜기세덱과 같다는 말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의 사상은 바울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다른 면을 역시 가지고 있는 데서 저자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서신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도 들어봅니다.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은 자신의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자신의 편지를 받는 대상도 분명히 거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반면에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바울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로 유대인을 상대로 하는 이 서신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들과 좀 크게 다른 부분을 예를 든다면 바울의 서신들의 통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제사장으로 표현하는 이 히브리서의 가르침이 바울의 신앙과 다른 것은 아니지만 그의 서신들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이라는 데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 히브리서의 사상은 분명해서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천사와 비교될 수 없고 또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했던 모세와도 비교될 수 없는 주님의 먼저 계심에 대한 신앙하는 사람들은 선지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지요. 우월성을 증거하는 모습을 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에서 보면 하나님이라는 명칭이나 또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지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복음의 핵심이 되는 십자가는 동사로 6장 6절 보니까 한 번 그리고 12장 2절에 명사로 한 번 거론한 것 역시 히브리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도 다른 서신과 다르게 아주 직접적으로 강하게 경고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체로 쓰여진 그리고 믿음의 논리에 전혀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서신이죠. 마태복음이나 야고보서처럼 글쓴 대상이 유대인인 만큼 신약성경 중에 구약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또한 특징입니다.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것과 또 상황을 인용하는 내용을 합쳐서 약 74회 정도이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시편을 20번씩이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을 밝히지 않았지만 구약의 신앙과 성경에 능통하고 바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복음의 이해와 함께 당시 그리스 문화의 중심이었던 알렉산드리아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 사상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누군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라버의 능통에서 아름다운 문장을 구사할 수 있었고 또 구약성경을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70인역으로 대부분 인용하고 있는 것도 이 히브리서의 특징입니다. 바울의 저작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과 늘 함께 동행하던 디모데와도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이 쓴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3장 23절을 보니까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런 내용들 때문입니다.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는데 시작에서부터 예수도의 위엄과 품격을 거론합니다. 1절에서 4장 13절의 내용인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도는 천사와도 비교될 수 없고 또 모세와도 비교될 수 없고 대제사장들과도 비교될 수 없는 인물로 묘사를 합니다. 만유의 후사시면서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천사와 비교될 수 없는 존재로 이제 다음 주부터 봅니다만 1장 4절에서 2장 18절에 볼 수 있고요. 율법의 도구로 역할하였던 모세와도 비교될 수 없는 바로 율법을 주신 분으로 3장 1절에서 4장 13절에 주님의 존귀를 증언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는데 4장 14절에서 10장 18절까지 먼저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에 대한 논리가 4장 14절에서 7장 28절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8장 전장에서 그리고 진정한 성소와 희생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9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 순서적으로 증거합니다. 다음으로는 논리와 그 다음에 실천편을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당부하고 이 신앙의 논리를 바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을 당부하는 부분으로 놀라운 은혜로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당연함을 증거하는 내용이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장 19절에서부터 13장 25절인데요. 먼저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당부하는 내용이 10장 19절에서 11장 40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끊임없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12장에서 볼 수 있고요. 그러한 실천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행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마지막 13장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전체 내용을 중심에서 기록의 목적을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 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흐트러짐을 바로잡고 특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기다리는 구원자 메시아로 세우셨음을 증거하고 이러한 그리스도교의 우월성에 확신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오늘 보게 되는 첫 부분은 서론이면서도 어떤 선지자의 계시보다도 친히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먼저는 불완전하지만 구약 성경의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려고 하셨던 그림자로서의 계시를 인정하고, 물론 제 말씀에 주의할 것은 여기에 불완전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불완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로서의 불완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역사의 마지막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역사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속자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사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내시는데,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아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운행하시고 붙드시며 사죄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반드시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오심을 잊지 않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속을 위해서 육신으로 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9장 28절이죠. 먼저는 단 세 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실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완전한 계시자일 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창조자로 시작과 끝이 되시면서 이 역사에 내려와 사람이 되시고 죄인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완성하신 본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는 찬양이 첫 부분입니다. 한 절씩 보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말씀 1절입니다. 여러 계시의 목적을 여기서는 먼저 말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첫마당의 복음가는 뒤에 가서 조금 인용하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궁극성을 선포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절대적인 계시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완전하지 못했던 과거의 계시와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에게 알림에 있어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한다고 해도 사실 완벽하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치 속담에 소경 코끼리 만지기라는 표현과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부분만을 따로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선택된 선자를 통하여 계시를 주셨지만 그 선자들조차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임금에서부터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까지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했기 때문이죠. 더욱이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이유에서 구약의 계시는 아무리 분명하다고 해도 달빛 아래 보는 정도밖에 이해할 수 없는 데서 광명의 태양이라고 하는 예수도와는 다르게 달빛 계시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의미하는 바도 그렇습니다. 최초로 죄인을 구속하시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예수도의 구속이 완성되고 성령께서 오셔서 직접 가르치시는 오늘과는 다르게 당시로서는 아마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약속은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주셨고 율법은 모세에게, 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꿈으로, 표적이나 기적으로, 하늘의 징조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해가 어려울 수 있음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1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그러면서 여기 조상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조상을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역시 예수께서는 모든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 못하는 또 계시를 줄 수 없는 우상들과 분명히 구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믿음의 조상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죠. 유대인들의 선자들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스라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방의 선자나 임금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가령 박수무당과 다름이 없는 발람, 이방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지요. 때로는 충성된 하나님의 임금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시아 같은 경우입니다. 이집트 왕 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역대하 35장 21절 하반절에 하신 말씀을 이방 전혀 하나님 관계없는 이집트의 느고 왕이 말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서 저항을 하다가 결국 이 말씀대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유다 말년에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노댐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25장 9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방 왕을 내 종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다. 예레미야서 27장 6절에도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하리라. 역시 예레미야서 27장 8절에 말씀 역시 이스라엘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계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말이죠. 여러분들 그 감사를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2절입니다. 만유의 상속자요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불분명한 계시의 역사를 지나서 이 모든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꽃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확인과 그 최종의 계시자는 만유를 이어받을 상속자이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다고 증거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상반적인데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끝 즉 마지막에 오셨다고 이해하지만은 진정한 마지막인 다시 오실 재림의 때와는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예적의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와 대조되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오셨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또 최종적인 계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변함이 없는 한 가지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함으로써 대상은 다르지만 여전히 말씀하시는 살아계시고 자신의 뜻을 끊임없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에 완전한 계시자로 오신 예수도의 품성을 해설하고 있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어찌 보면 2절 하반절은 바울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신약성경이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 계시의 주인이신 예수도의 성품과 위치를 서두에서부터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아들의 위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하는 것이 첫째지요. 상속은 당연히 아들의 권리입니다. 종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논리들은 성경의 도처에 많이 기록되고 있는 사실이죠. 예수도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반절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상속자 되심을 확인하신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했는데 창조의 근본이시요 원인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품격을 증거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이 내용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죠. 이 요한의 증거입니다. 바울을 통한 그리스도론을 역시 그의 옥중서신에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6절이죠. 그의 선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증거했던 그리스도는 이제 직접 오셔서 그분이 상속자요 창조자 되심을 말씀하시고 확인하는 내용이 2절의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3절입니다. 우주를 운행하시며 사죄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논정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와 사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시면서도 만물을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죄를 이루시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한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전반절에 그랬는데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에 관해서 묘사할 때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것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자신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것들을 묘사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또 온전치 못합니다. 영광의 광채라든가 본체의 형상 같은 것들은 아무리 시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사람의 언어로는 완전히 묘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들을 통해서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하심으로써 자신이 빛이실 뿐만 아니라 빛이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조차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빛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도의 영광을 묘사한 저자는 이제 그분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한 것인데요.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붙들어 운행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거지요. 만물을 운행하시는 도구는 바로 말씀인데 여기에 사용된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약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말씀인 로고스와는 다르게 레마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선포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이미 선언하신 말씀으로 만물을 운행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만들어진 질서를 따라 운행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이것은 창조시로부터 이 우주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지속되는 예수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역은 역시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영광의 보좌를 떠나셔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전무후무한 사역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오심이 죽음을 위하여 낮아진 것이라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는 표현은 부활하여 승천하신 구속의 완성의 사역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사역을 끝내셨다면 사실 인류에게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게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범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역의 완료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 표현은 신약성경에 그리스도의 승천에 반영되는 시편 110편 1절에 자주 인용되는 내용이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는 표현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 살아난 거듭난 성도들을 위해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지금도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주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과거에 여러 모양과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최종적인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록된 구속의 역사 외에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가장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셨음에도 우리가 감사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계시된 예수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요 창조주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 만물은 물론 영적 세계의 보존과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지속되는 사역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